출애굽기 139번 메시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한 거룩히 함 7번째 결론 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46절은 사실상 28장과 29장의 결론입니다.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것이고 29장은 주로 제사장의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합당한 옷과 음식을 가짐으로써 자격을 갖습니다. 29장 29절부터 46절은 우리에게 이 장들의 결론을 제시할 뿐 아니라 제사장의 옷과 그들의 음식과 하나님의 음식에 관한 간략한 개요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1절부터 42절 상반부까지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과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음식과 제사장들의 손을 채우는 매일의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음식과 하나님의 음식에 관한 계시가 주어진 후 모세는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과 하나님을 위한 음식에 관한 규정의 간단한 개요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규정들이 세 가지, 즉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음식과 하나님의 음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인상받아야 합니다. 42절 하반절부터 46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42절은 주님이 회막문에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들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 것과 제사장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간단한 개요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더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수년 전에 내가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때의 체험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간단한 개요와 그 결론에 대한 지식 없이 이 부분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려 한다면 이 구절들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구절들의 참된 의미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게서 온 장문의 편지, 여러 장의 긴 편지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편지의 중점이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귀 깊게 여러 번 읽을지라도 여전히 중점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애화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20번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장이 계시한 것을 간단히 밝혀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흑백문자에 따라 이 장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28장이 제사장들의 옷에 관하여 말하는 장이며 29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섬기기 위해 거룩해 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장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거룩해 되었습니까? 당신은 그들이 거룩해 되는 방법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해 하는 데에는 많은 단계들, 즉 불결함을 없애는 씻음, 제사장들의 옷으로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 속죄제물로 죄의 본성을 처리하는 것, 그들의 빈 곳을 채우는 것,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씻음받고 옷 입혀져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물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옷 입혀지고 속죄물을 드린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나 그들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외적으로 그들의 손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내적으로 그들의 위를 채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씻음과 옷 입음과 죄의 본성의 처리와 내외로 채우는 네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관한 이 메시지들이 주어지기 전에 당신은 제사장들이 거룩해 되는 이 네 단계를 보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메시지들을 읽은 후에도 여전히 이 네 요점을 상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되도록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히 하는 데 필수적인 네 단계, 즉 불결함을 없애는 씻음,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림, 그들의 죄의 본성을 처리함, 그들의 빈 곳을 채움을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 이번 메시지는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46절, 즉 28장과 29장의 결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되게 하기 위한 거룩해함의 단계들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단계들을 어떻게 결론에 적용하는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장들의 목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 목표를 하나님이 구속한 자들을 그분의 제사장들로 만들기 위하여 거룩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해함은 제사장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의 목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영적인 책들이나 편지를 읽는 것까지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한 신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그가 리빙스트림에서 출간한 다른 많은 책들을 탐독하여 공급받고 도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의 편지는 그가 읽은 많은 책들을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실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종종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되풀이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도 종종 같은 것을 되풀이합니다. 예를 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신약은 몇 번이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물론 성경은 이것을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둔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지만 종종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28장과 29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당신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목표는 29장 42절 하반절로부터 4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방문하기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십니다. 42절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45절과 46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분이 우리와 만나실 것이며 그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말씀하실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에게 말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분을 우리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를 방문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나의 의도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가려하고 너희의 어떠함과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나의 갈망은 회막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가 거하는 장막은 회막이 아니지만 나의 장막, 즉 나의 성막은 회막이다.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음식과 나에게 바치는 음식의 목표는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찬에 초대함. 나는 29장 42절 하반절부터 46절에서 계시한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의 의미의 목표를 여러분에게 새겨주기 위해 일상생활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상 이 장들은 하나님을 정찬에 초대하는 법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집에서 정찬을 하도록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우리가 정찬에 초대받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찬에 초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은 그들과 교통을 가질 시간을 내어달라고 나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들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획적으로 그들의 집에서 정찬을 하자고 나를 초대합니다. 사실상 그들의 의도는 나에게 멋진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야기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 초대에 응한다면 그들이 구하던 시간을 갖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초대는 단지 나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어떤 일을 식사하도록 집에 초대함으로써 당신은 그로 하여금 당신에게 마음을 열어주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당신과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찬에 오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데에는 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사실상 그분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정찬에 초대하도록 제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찬에 초대받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려면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정찬을 가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찬을 준비하는 중국인들의 관습의 예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은 목욕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발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집은 아주 깨끗이 되어야 하고 뜰을 청소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이 손님을 격려하는 것이 됩니다. 더 귀한 손님일수록 완전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집의 어떤 부분들은 새로 페인트를 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는 가장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준비에는 여러 가지 음식, 즉 과일, 야채, 생선, 고기, 염수어와 담수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수입한 음식과 멀리서 온 유명한 음식과 다른 나라의 음식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귀한 손님들을 위하여 정찬 때 함께 놓여질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주인에게는 귀한 손님들을 초대한 목적이 있고 철저하게 준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잔치를 누리는 동안 귀한 손님이 자신의 마음을 열도록 하여 주인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한 손님이 이렇게 대화에 참여한다면 주인은 기뻐할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준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귀한 손님을 그의 집에 정찬에 초대한 목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신뢰는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장들에서 제사장들은 주인이며 귀한 손님을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정찬의 손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거룩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주인집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은 이 가정의 자녀들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귀한 손님이신 주님을 함께 섬깁니다. 그들이 거룩해 된 모든 단계들은 주님을 정찬에 오시게 하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찬에 손님을 초대한 사람은 손님을 맞을 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합당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나 28장 29장과 아프에에 따르면 우리는 신어야 하고 합당하게 옷 입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옷이라고 초대하는 합당한 방법을 계시하는 두 장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예를 사용합니다. 그분이 오시고 말씀하시고 거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우리가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대화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심. 최근에 나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마신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소책자의 제목을 하나님이 마심이라고 정하려고 생각해왔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과 41절은 전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전제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제가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신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먹으실 뿐 아니라 마시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따르면 우리는 음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또한 마실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마실 수 있도록 전제를 부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음식과 전제의 포도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룩해 됨의 목표. 당신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이 하나님을 정찬에 초대하는 합당한 방법을 계시하는 장임을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장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마침내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계시합니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되도록 거룩히 하는 목적입니다. 가령 한 중국인 가정이 귀한 손님을 정찬에 초대하려고 준비한다 합시다. 그들이 집과 뜰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가정의 구성원들은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질 때까지는 대답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청소하는 목적은 깨끗게 하는 것만이 아니며 음식 만드는 목적은 요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손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청소하고 요리하는데 바쁜지 압니까? 그 이유는 오늘 밤 만찬에 중요한 사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러한 귀한 손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씻고 옷 입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정찬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해 되면 모든 단계들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찬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섬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에 손님을 맞을 때 우리는 한면으로 그 사람을 섬기며 다른 한면으로 그와 함께 식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손님에게 주며 그런 다음 우리 모두가 함께 음식을 누립니다. 우리는 또 귀한 손님에게 마실 것도 줍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손님인 주님이 그분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고 우리와 허물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의 놀라운 설명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제사장들이 거룩해 되기 위하여 모든 단계를 거치는 이유인 이 목적을 본다면 이 장들에서 계시한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